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에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재작년에 사스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종 전염병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로 또 한 사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그 전염의 속도에 따라서 그 질병으로 인한 폐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런 전염병이 새로 발생하면 보건당국에서 특별하게 그 병의 전염 경로를 잘 밝히고 그래서 그 병이 최초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병의 전염 경로가 어딘지를 이렇게 살펴서 그 병을 퇴치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이 세상에 죄 질병이 가득한데 제일 먼저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뤘던 주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된 존재는 절대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된 존재는 시작한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것은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이요, 시계 안에 건전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 저절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저렇게 참 행성들이 그 질서를 쫓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최초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해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시작해 한 존재는 존재의 시작이 없는 존재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이 있는 존재는 시작해 한 존재에 의해서 계속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늘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신성과 그분의 능력의 광대함을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그분의 그 크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의 솜씨와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140-50층 되는 그런 건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실력, 인간의 이 이성, 지혜 이것은 참으로 크다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마야 문명의 유물들을 보면서 그 고대에도 이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빛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을 달려가도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광활한 우주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들은 부모는 알아보면서 자신의 존재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부모는 알아보고 부모에게는 경배를 하고 부모는 섬기면서도 실제로 부모를 존재케 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성의 타락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파는 오는데 수신기라 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이 고장나 있어서 우리는 좋은 시계를 보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 제작자의 솜씨에 탐복은 하면서도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도대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실까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결국 인간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박차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과 우주 때로는 사람이 나무나 돌을 가지고 깎아놓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무지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결국 이성의 타락은 정서의 타락으로 이어져서 마땅히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일을 기뻐하고 원하지 않아야 될 일을 원합니다. 악한 욕망이 그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정욕이 부릴 듯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작품을 보면 작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돈과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그 욕심도 타락해져서 아무리 주워 담아도 모자람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뭘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 왜 되고 말았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최초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패스트가 돌았지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초 그 병이 발생한 그런 때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있겠지요. 결국 그것이 계속해서 전염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될 존재로 태어납니다.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도미노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미노 게임 아시죠? 하나를 쓰러뜨리면 끝까지 결국은 다 쓰러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발로 밟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내일도 밟습니다. 모레도 밟히죠. 결국 다 넘어가서 최종적 마지막 도미노 게임이 끝이 나고 말아요. 인생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말하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실제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화병에다가 놓으면 잠시 잠깐 벌도 날아들고 향기가 나지요. 그러나 한 일주일만 지나보십시오. 입이 다 바싹 말라서 결국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한 폐해가 무엇인지, 그러나 이런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름이 끼치는 이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만약에 지금 뱀의 형태였다라고 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모습은 지금의 모습처럼 그렇게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를 꿰매 빠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어떤 형벌을 주셨습니까? 배로 기어다니게 하는 형벌을 그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 이전에는 모든 생물도 이 잔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다고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뱀의 모습은 지금처럼 그렇게 혐오스럽다든지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고 충분히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하는가 하면 말로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타락하기 이전의 뱀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동물과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사에. 근데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참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이 새나 그 다음에 뭐 자연 만물들, 그러니까 생물들 이런 것들이 성 프란시스에게 많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 하지요. 실제로 어떤 동물을 아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뭐 대화를 나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인간 의사소통의 수단인 말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는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사단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단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뱀을 떠올립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와를 꿰는 이 뱀은 그냥 단순한 뱀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와를 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또 의문을 갖지요.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교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 교. 조로아스터 교에서 믿는 것은 선한 신에 대비되는 악한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처럼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론되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도대체 사단이 타락해서 이렇게 뱀 안에 들어가서 인류를 꿰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사단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지위가 있었는데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존재를 캄캄한 어둠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울타리, 질서를 거스리고 그 영역을 떠나버린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 뱀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사단이 뱀을 사용했는가? 왜 뱀을 통해서 유혹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1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는 거예요. 여기 강교했다라는 이 말은 지혜로웠다, 슬기로웠다, 아주 명민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대개 강교하다는 말을 나쁜 뜻으로만 생각하지만 원래 뜻은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을 꿰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뱀 안의 역사에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뱀, 뱀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뱀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6절, 17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표되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지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덴 동산이 생명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죽음의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조물주가 아니라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 하에 있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도록 하셨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뭐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무는 임의로 자유대로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뭐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저거 먹어도 됩니까? 일일이 물을 필요 없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으라는 거예요. 광범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가 있는데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상식 밖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질문을 할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이에게도 이 아이의 어떤 그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틀에 짜놓은 질문을 던져가서는 그 아이의 상상력과 사고력이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상식 밖의 질문,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되지요. 뱀이 매우 지혜로워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상식 밖의 질문을 던져야 상식 밖의 생각을 하게 되겠거든요. 아,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닌데? 이러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질문입니다. 상식 밖의 질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집 아이한테 너 엄마 정말 너희 엄마 맞는 줄 알아?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상식 밖의 질문이죠. 엄마로 믿고 있는데 너 정말 엄마 맞는 줄 아니? 너 엄마 정말 엄마 맞는 줄 알아? 진짜 너 그렇게 생각해? 정말 그래? 이렇게 막 다고쳐 보세요. 아이가 좀 인상이 바뀔 거라고요. 아이 그러고 보니까 형은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나는 별로 엄마를 안 닮았네. 아 이러면서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 이런 유의 질문들이죠. 뱀은 하와로에게 이처럼 이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이 상식 밖으로 지금 이 하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하시지 왜 유독 선악과만 못 먹게 해서 왜 우리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 먹으려고 그러면 다 먹으라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없이 그냥 광범한 자유를 다 던져줘버리면 얼마나 편한가? 왜 그거 하나만 먹지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 이런 질문이죠. 99칸 집이 있는데 아이야, 99칸 집은 방마다 다 들어가도 되지만 광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늘 그래 왔다가 누가 와가지고 광에 들어가서 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돼.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안 되냐? 우리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왜? 그냥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아, 뭐 괜찮아. 들어가지. 광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 안에 늘 이 뱀이 잘 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광 안에 들어갔다가 뱀에 물려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인간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으러 타라고 말았잖아요. 아이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를 위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이에게는 매우 불편한데 나에게는 좋은 그런 일만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이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질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동산 나무의 실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우 진지한 대답이긴 했지만 그 대답은 과도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범할 때 이미 마음의 동요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죄는 그때 차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었지요. 뱀의 질문에 대해서 이처럼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 하와가 어떤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따먹도록 하셨는데 왜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혹시 이 선악과도 다른 나무 과일처럼 유익을 주는데 하나님 혼자만 그 따먹으시려고 그런 유익을 누리시려고 우리는 따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들도 유익을 주는데 왜 유독 이것만 먹지 못하도록 했을까? 선악과를 따먹나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뱀이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이 첫 번째 질문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 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런 두 번째 말은 결국 하와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의심을 한번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반역하게 만드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이리저리 비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불평을 갖게 한 다음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악과만 따먹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조처에는 뭔가 이 좀 구리는 것이 있다. 뭔가 이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노골적 거짓말을 했습니다. 절대 안 죽는다. 죽는다가 안 죽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정녕 죽으리라라는 이런 말씀과 달리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은 하와로 하여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말씀이죠. 그것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버리는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이 생각할 수 있는 아 이거 아닌데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선전을 보세요. 선전. 선전이 뭐 30초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전을 보면 정신없습니다. 그냥 무장 해제시켜버려요. 그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신없이 그냥 장면을 막 바꾸면서 결국은 이것을 사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광고지요. 사단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보너스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먹나니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라고 질문을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것을 먹으면 실제로 죽을까 염려해서 먹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지요. 실제로 너희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누구든지 거의 다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늘 잘해주던 사람이, 잘해준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요구를 들어줬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딱 눈치채고 오늘 그분이 왜 늘 요구를 잘 들어줬는데 왜 요구를 안 들은 줄 아니? 지금까지 들어준 요구들은 자기에게 뭐 큰 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준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주면 당신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 딱 해버리면 이 사람은 평소 요구를 잘 들어주다가 한번 들어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실까? 요즘에도 그런 질문들을 하지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너의 지혜로 너의 권위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네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지 말고 자율적 존재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악인데 그것이 악과 선의 개념입니다. 선악과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모두가 선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악이에요. 그런데 선악에 대한 결정을 이제는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피조물의 위치에 두어서 창조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하에 있지 말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가 입법자가 되어서 네가 뭐 할 건 네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런 명령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이런 면에서 너희에게 속박이요 금지사항이니까 그것을 후를 털어버리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매우 악하고 인색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력이 0.3이었는데 1.5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이 말은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된다. 새로운 상태로 접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선악을 스스로 분별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모든 일을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사단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려고 하지요? 내가 모든 삶의 가치요 척도다. 나는 나대로 산다. 나는 내 인생관대로 산다. 뭐 하나님이 인생대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뭐 말씀하시느냐. 나도 똑똑합니다. 나도 지혜로운 존재니. 나도 배운 사람이니 나한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지 마십시오. 남들대로 그냥 남 사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봤는데 그 선악과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느 때보다 탐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에 매우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하와는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이제 듣고 옳구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먹어보고 내 이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 그러는데 뭐 죽을지 살지 그거야 내가 먹어보고 뭐 결정할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죽는다 안 된다 라는 말을 했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지. 옳고 그름은 내가 시험해봐야 되는데 내가 시험도 안 해보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싫으면 뭐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런 하와가 이런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눈이 밝아질 것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뱀의 말은 진실을 왜곡한 것이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최초로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엮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이렇게 보면 이전에는 벗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눈이 밝아져서 아이고 내가 이 벗었네 이거 흉측한 일이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치마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장 25절을 보십시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은 타락 전에도 이미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이 아니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미 타락 전에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벌거벗었음을 보게 되고 왜 그 허리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수치감을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았던 것을 수치스럽게 느낀 거예요. 본래 부끄러워했던 것을 이제야 부끄럽게 느낀 게 아니고 이전에는 전부를 드러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그 순수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수치감 없이는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허리 부분이거든요. 허리 부분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수치가 성적 수치심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가 성적 범죄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이단들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뭐 피가름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자 성도들을 불러들여서 성관계를 맺을 때 그가 깨끗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교주들이 있지요.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많은 교주들이 그래서 서울대 여대생들, 뭐 수도 셀 수 없는 여대생들이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왜 선악과를 먹은 이 범죄 행위가 왜 다른 수치심이 아니라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초래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참 이 뭐라고 대답하기는 참 어렵지만 열매를 따먹은 즉시 인간의 마음에서 이 부패가 시작되었는데 부패되기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성적인 욕망이 있어서 인간 육적 본성의 부패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40쪽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정서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서 남자가 여인 쓰기를 보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해서 서로 상환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도 남색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롯과 함께 두 천사가 들어갔는데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불러내라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로 가봐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 정서의 타락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잘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타락할 때 어떤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성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제가 어쩌다가,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 10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는데 아이가 생겼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이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뭐가, 뭐 빛이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거 어떻게 아이를 지를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막 수백 건, 수천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인간의 범죄 양상을 두 가지로 크게 대비하면 섹스와 폭력입니다. 섹스와 폭력을 빼놓고 드라마와 영화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나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재미없습니다. 폭력과 섹스는 들어와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 타락의 모습 중에 힘을 오용하는 것과 성을 오용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변질이 결국 성적 타락으로, 그리고 이것이 호모섹스로, 요즘에는 트랜스젠더라 그래서 버젓이 얼굴 내놓고 다니고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고 성전을 하면서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실제로 한 10년 이 정도만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에는 성전한 자가 목사도 됩니다. 신부도 돼요. 아담과 하와는 수치감 때문에 허리 부분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8절에 보니 창세기 1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 언제 서늘합니까? 예, 옛날 어른들은 뭐 이게 저녁답에 예? 날이 서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저녁답에 마실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때였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말 성경이 참 잘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예, 번역이 좀 잘 되지 못했습니다. 이 날이 서늘할 때라는 이 말을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영의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의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에서 영과 바람은 루아흐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영이나 바람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생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생기라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부터 불어가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람이라는 단어나 영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스피릿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돼요. 따라서 이 말,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서늘한 때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바람이 불면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서늘한 때로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영의 때입니다. 그러면 그 영의 때라는 말은 어떤 때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영의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이런 행위가 타락 전에도 빈번하게 있었다고 하면 어떤 가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영의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늘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에덴 동산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만났던 것이지요. 평소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벌거벗음을 수치스럽게 여기자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나중에 아담의 대답을 보면 뭐라고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의 의식은 수치심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숨은 것은 수치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두려워서도 숨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악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죄범한 사람은 일률적으로 숨고 두려웠답니다. 평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그래서 아담과 교제하시는 이런 영적 교통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 자체를 생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부르시는 부르심은 매우 복된 부르심이지요. 늘 아담을 부르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했다고 하면 나를 찾으시는 그 나의 찾으심에 내가 참 하나님하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평소 그런 부르심에 발빠르게 반응했던 아담이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죄의식이 수치감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그 영예 때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때 그는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게 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미로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딴 게 죽음이 아닌데 이 목숨이 끊어져야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그 죽음이 바로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이 이제는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아닌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생명과 축복을 가져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인생을 찾아 부르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를 뵙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추궁하지나 않으실까?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나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이미 끊어져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하늘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더라고 하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요 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가 초래한 영적 죽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처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까 싶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살 만한 일을 했다는 이 죄의식에 그는 숨었는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서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서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은 기쁨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에 아담과 하와는 반응하지 못하고 숨어버린 것은 그 상황이 평소의 상황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 앞에 얼굴 딱 이렇게 쳐들고 그 사람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철면피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 보면 자꾸 고개가 돌아가지요. 왠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마음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고개를 돌리게 돼요.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이 일에는 좀 더 깊으신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앞서 사단이 시험했던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권위의 주체가 된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독립하려고 해도 그 일은 결코 가능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든 어쨌든 간에 불러 찾으시면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책임 물으시는 이 행위로부터 숨을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음부로 숨고 바다 밑으로 숨어도 내가 거기서 다 찾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지하 200m 벙커 밑에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이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도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납니까? 물 위에 들어있는 기억을 다운받아 놓는 기술도 앞으로 나올 거라 그러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 놓는 거예요. 곧 입력도 시키고만.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이 포괄적인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요.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직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지옥이 어떤 장소인가?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겠던 거, 그거 다 토해내야 될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추적하십니다. 미사일처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네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담의 한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네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이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동산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어떤 분들은 매우 무슨 우화 같은 전설로 이렇게 듣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함 있는 분들 중에. 성경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출애굽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사람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동산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저대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바로 나무 실과 얘기를 왜 바로 하시지요? 당시의 범죄는 선악과와 관련된 것 외에는 죄를 지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이야기를 바로 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대충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참 성경을 읽어 나가고 이렇게 해석하고 할 때마다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도무지 이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졸면서 읽고 그냥 안 읽고 TV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처럼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된 그 과정을 직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실토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담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제 아내가 이러면 될 거를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 다음에 또 여자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또 꿰어가지고 막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뱀이 꿰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들은 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입니다, 다. 결국 그걸 따지고 들으면 하나님 다 원망하는 거예요. 아, 저 혼자 잘 사는데 왜 여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범죄한 인생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왜 책임 회피라는 말이 생겼습니까? 책임이 그토록 좋은 것이라면 왜 사람이 회피합니까? 두 사람이 공모해가지고 어떤 범죄를 한 상태에서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심문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둘이 싸웁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각각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를 했는데 그러나 이런 변명도 자기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는 하나님의 남자의 다스림하에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은 누구의 다스림? 인간의 다스림하에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깨고 하와가 아담을 깨므로 그 질서가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고 하와는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뱀이 하와를 깨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질서를 거스렸던 뱀과 여자의 죄도 무겁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스릴 책임을 제대로 행치 못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왜 못 다스리십니까? 왜 인생들이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깁니까? 왜 양심을 구부립니까? 왜 돈이면 사족을 못 씁니까? 왜 아름다운 여인 앞에 사족을 못 씁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피조물을 밟고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세우신 질서를 거스려서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과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제일 먼저 뱀, 그 다음에 하와, 그 다음에 아담에게 각각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뱀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짧게 하와 아담에게 했던 저주의 내용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인간이 나온다는 거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를 그렇게 빼닮았는지요? 그렇게 작아도 속눈썹도 있고요, 지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낳을 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고통이 동반되는 이런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되는, 먹고 살기 힘듭니까? 쉽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쉽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연봉 2, 3억 받는 사람도 아주 힘들어요. 그 연봉은 뭐 2, 3억 받는 거 그냥 받는 줄 아십니까? 아주 힘듭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관계에 뒤틀림이 일어났는데 여자가 저주받은 것이 뭐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너는 하반절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뒤틀림도 죄로 인한 현상입니다. 대개 남편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아내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보편적으로 다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싫어도 남편을 향해서 헐떡여야 되는, 남편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늘 그 마음은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 뱀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마귀가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범죄케 한 이 뱀에게 이제 형벌이 선언되는데, 여기서 이 뱀에게 형벌을 선하실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동물, 뱀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항상 옛뱀,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뱀에 대한 형벌은 곧 사단에게 대한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신 이유가 뭐냐면 뱀과 마귀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대로 그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 오던 사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뱀은 평생 배로 기어 다녀야 되는 이런 저주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배로 기어 다닌다, 흙을 먹는다라고 하니까 그저 그냥 뭐 배로 기어 다니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말은 이 실제로 저주와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거에 옛날에 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쟁을 벌이면 전쟁에서 패한 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에게 엎드려서 그 발에 있는 티끌을 핥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그림이 벽화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자는 이런 수치와 굴욕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예요? 뱀이 배로 기고 흙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뱀이 피조물 중에 가장 비천한 위치로 전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케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이 죽게 되었으므로 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계획이 좌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을 그대로 놓아두고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사람 가운데 뱀의 후손과 즉 마귀에게 속한 자와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두 부류가 있을 것인데 이 두 부류 간에 계속되는 이 전쟁, 이 싸움과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상황에서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마귀의 수중으로 그냥 넘겨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두셔서 이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대항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로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결국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생이 평생 벌어먹고 사느라 이마에 땀을 흘려도 맨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여자는 남편의 잘못된 권위 아래에서 핍박받아야 되고 결국은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운명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허라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치명적 상처를 입혀서 마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복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주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삶 결국 인생들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시겠다고 그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은 이런 약속을 쫓아오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면 그저 인생이 잘 사는 것이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의 평생 종노릇하고 타락한 본성을 쫓아 죄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죄를 더 쌓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조의로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함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이제는 다 내동댕이 치고 주께서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여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풍속과 세상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신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생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천국을 받아 누리고 내세에 들어가서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